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읽기 20분입니다. 날씨가 정말 미친듯이 덥다가 미친듯이 선선해져 버렸습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가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것이 닥치기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의심하는 게 인간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연 법칙은 그냥 신뢰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이번 여름에 얻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게 덥다가 갑자기 선선해지니 더위에 적응해가지고 밤에 바람 불면 추워. 그렇다는. 역사책을 읽고 또 역사책에 기반을 둔 뭐 가끔은 헛소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칼슈미트 이 책도 헛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역사철학 책을 읽어보는 이유도 그런데 있겠죠. 사람들은 가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앞으로 다가올 어떤 3, 40년 후의 미래 또는 100년 후의 미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현실을 깊이 생각해서 이상을 세우고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악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이 현실과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하겠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쓸데없어서 자 지난 시간에 칼슈미트의 땅과 바다를 여섯째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7째 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체로 봐서 아홉째 절까지가 이제 해양과 바다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일곱째 절은 특히나 18세기 유럽 국가체제의 확립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 벌어진 그때 바다에서 벌어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열째 절부터 열아홉째 절까지는 공간 질서에 대한 사유, 공간 혁명의 문화적인 또는 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이제 전제하고 각 섹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칼슈미트 이 책은 얇은데 다루고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듬성듬성 막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 이런 거 따져 묻고 사건들에 대한 최적화된 설명들 이런 것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으니까 책 읽기 20분에서 다루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한 학기가 더 되죠. 한 학기에 요즘 대학에서 몇 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20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섹션당 1주 거기는 얘기들까지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이 칼슈미트가 뒤통수를 확 치는 게 나흐베메르쿵 그러니까 후기 거기에다가 해결법철학에 나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게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칼슈미트가 칼 마르크스 해결 뭐 이렇게까지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SS, 독일 나치 SS가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칼슈미트 이제 헤겔주의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땅과 바다라는 이 퍼스펙티브의 자체가 헤겔 법철학에 등장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잔소리는 나중에 다시 할 때 되면 하더라도 일곱째 섹션을 보겠습니다. 대항의 자식들, 킨더른데제 그런데 이제 칼슈미트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항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게 프랭크 드레이크, 호킨스, 존 호킨스, 월트 롤리, 헨리 모건 이런 이제 사람들을 대항의 자식들. 사실은 이게 해적들이나 다름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그냥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슈미트는 이 사람들을 이제 칼빈주의의 등장과 연결을 시킨다는 점에서 약간 억지스러운 역사 철학이 있습니다. 어쨌든 슈미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글쎄요, 프랭크 드레이크나 호킨스나 월트 롤리나 헨리 모건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프로테스탄트니까 스페인의 세계 권력과 무역 독점에 또는 가톨릭주의에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네덜란드 제고이젠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에 스페인에 저항한 프로테스탄트 교도 및그 동맹을 갖다 제고이젠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의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들이 바다의 거지단이라고 불리는 제고이젠이 이제 바다의 거지. 제고이젠이 나중에 이제 바다의 거지인데, 거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나중에는 네덜란드에서 애국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쓰이게 되죠. 거지가 애국자다. 여튼, 잉글랜드의 그 해적 또는 사략선, 즉, 국왕의 면허장을 받은 사략선, 이런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대항의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활약한 시기는 1550년경부터 1713년까지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위트레이트 조약이 1713년인데, 이 시기까지에 이 사람들이 활약했다. 위트레이트 조약이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 체결된 평화 조약이죠, 이게. 이게 이제 유럽은 이때 바로 이제 슈미트에 따르면은 유럽의 국가 체제가 공고화된다. 유럽의 국가 체제가 공고화된다. 1713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온 게 뭡니까? 그 이전에 나온 게 베스트팔렌 조약. 1618년. 1618년에서 대략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713년에 유트레이트 조약.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쟁을 끝장내고 30년 전쟁을 끝냈다. 그럼 이제 유럽의 근대 국가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100년 정도가 걸쳐서 그때부터 10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런저런 또뭐 여파가 있었던 거죠. 여파가 있던 그 결과 이제 칼 슈미트의 평가처럼 유럽의 국가 체조가 공고화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베스트팔렌이라면 공고화되는 것은 위트레이트 조약이다. 이를테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때부터가 이제 동아시아 세계가 이제 완전히 막 아사리판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904년부터. 그때부터 100년 지난 2004년이죠. 지금 불과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100년 정도에 걸쳐서 동아시아 세계가 요동을 쳤죠. 한중일 삼국도 요동을 치고, 외국에서 들어온 세력들도 들어와서 요동을 치고, 뭐, 유럽 대전의 여파도 조금 미쳤었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의미에서 세계대전의 여파도 미쳤고,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은, 이제야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이란 말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낡은 동아시아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게 1904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부터 이제 겨우 1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역사가 더디가는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13년에 위트레이트 조약이 유럽의 국가 체제가 공고화되었다. 칼 슈미트는 얘기하고, 슈미트는 이제 이때부터 바다라는 권역의 엘리멘트에 근거한 영국의 세계 지배가 가시화되었다고 봅니다. 18세기 유럽의 국가 체제가 확립되는 것. 18세기 유럽 국가 체제 확립. 이거는 유트레이트 조약으로 봅니다. 유트레이트 조약에서 봅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고 약탈하는 배들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제 슈미트는 이 지점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땅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또 바다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슈미트 개인의 어떤 관점이 여기 개입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째 섹션에서는 여덟 번째 섹션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집권기의 잉글랜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일곱째 섹션이 좀 전반적인 얘기고 위트레이트 조약이 1713년인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집권기는 제위가 1558년에서 1603년이거든요. 1558년에서 1603년이니까 그 이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두서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섹션 일곱 번째가 17세기 유럽 국가체제 확립에 관한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섹션 여덟 번째는 그 이전에 바다의 패권을 잡기까지 잉글랜드가 어땠는가 이걸 다루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본다면 일곱째 섹션이 여덟째 섹션보다 나중 얘기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 집권기에 영국에서는 설악선언과 해적들이 약탈한 노획물들을 주로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프로테스탄트의 기치를 내걸고 가톨릭 세계 가톨릭을 갖다 물리치려는 어떤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거죠. 그냥 나쁘게 말하면 거지고 좋게 말해도 거지는 그냥 해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악선 자본가다, 코르사이즈 캐피탈리스트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국 선박들은 약탈과 불법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때가 바로 대양 약탈 시대입니다. 제 로이 베어자이트 대양 약탈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전환된 것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때 선장들을 신사해적이라고 불렀는데 신사인지 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적이 먼저죠. 해적 노릇을 해서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맨이 되기는 위해서 해적 노릇을 한 거죠. 영국의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멘탈리티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에 좀 사실 근대 영국, 현대 영국이 이렇게까지 귀족이나 영국의 어떤 우리가 국민성이라고 말하면 좀 편협해 보이니까 멘탈리티, 심성구조, 영국인의 심성구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 집권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봐서 엘리자베스 여왕 대영제국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직전이니까요. 1558년부터 1603년이니까 이때가 바로 대영제국의 탄생지인데 슈미트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중세 말부터 세하자의 새끼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사자왕 리처드 뭐 그런 걸 말하겠죠. 대부분 양을 쳤고 거기서 나온 양털을 플랑드르 지방에서 양털은 플랑드르 지방에서 직물로 가공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와서야 이 양치기 민족은 설악선의 대양 주름잡이 민족, 대양의 자식들로 변신하게 된다. 그래서 양치지기에서 대양의 자식들로 이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양치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많이 거론하는 앵클로즈 운동 이런 얘기하죠.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보면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인 헨리 8세 시대에 그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걸 물어본다면 땅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고 런던은 빈민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또 런던에서 이제 장사꾼들이 생겨나고 영국도 장사 삼아서 하게 되는 셰익스피어가 등장하게 되고 이윤 추구에 대한 동기죠. 돈을 벌어야겠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게 그냥 돈 좀 벌어보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상업적인 추구가 있었죠. 그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집권기에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어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 브렉시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되니까 그냥 나왔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이상이 이들을 움직여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가 영국인들이 뭐 바다의 도시를, 바다 민족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런 것은 좀 저는 좀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이 15세기 이래 대양 패권 전쟁을 계속 벌여서 그것의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이 바로 대영제국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홉째 섹션에서 대원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 아홉째 섹션에서 이 잉글랜드가 대영제국이 되면서 이룩하게 된 공간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슈미트는 이거를 해양 지배 위에 기초한 세계 패권을 확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땅에 대한 영국의 대항 지배, 영국의 땅에 대한 대항 지배, 제 헤어샤프트 위버디 에르데, 땅에 대한 바다의 지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합니다. 그 과정을 또 이제 9번째, 9째 섹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7째 섹션이 18세기 유럽 국가체제 확립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1713년 유트레이트 조약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8째, 9째 요 섹션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8째 섹션에서 그게 1558년에서 1603년까지인데 그 다음에 1603년 이후에 1655년에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가 자메이카를 점령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멜 그러면 청교도 혁명의 호국경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 식민지 점령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이게 영국의 세계 해양에 대한 정책의 한 일단이 계속 유지된 것이고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내 레짐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끊임없이 해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1655년에 자메이카를 점령함으로써 이 자메이카 땅이라는 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메이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때 이후에 스페인은 저쪽 아메리카 신대륙의 주인이었죠.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그것을 그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교황이 그 칙령을 내린 게 그게 언제냐 하면은 콜럼버스 이후 교황이 예, 해외 식민지 취득의 명분을 이제 부여해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1493년 스페인이 이제 알렉산드르 6세에게 칙령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1493년에 사실상 스페인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네 땅으로 갖고 있었어요. 교황에 근거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건 한 15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1655년에 크로멜의 군대가 자메이카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거는 스페인에 대한 승리를 암묵적으로 확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인데 거기서 시작한 세계 지배가 이제는 1655년에 크로멜의 군대가 자메이카를 점령함으로써 그 땅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부터 약 30년 정도 지나게 1689년에 오라네공 빌렘 3세가 영국왕으로 윌리엄 3세를 즉위하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 이제 존 로크가 사회경 아니 저기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 이걸 쓰던 그 명예혁명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의 고전으로 알려진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알 수 있죠. 1689년에 명예혁명 이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있고 연대기를 그러니까 연표를 곁에 두는 세계사 같은 연표를 옆에다 두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혁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에 반해서 프랑스는 1572년에 바르톨로메오 추기리 학살,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를 학살했죠. 그리고 1672년에 콜베르가 해임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해양 진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정치적인 혼란, 숙련군 부족으로 대포가 부족했고 콜베르는 재무장 정책을 추진했으나 귀족층과 교회는 산업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제3신부는 관직에 투자하는 길을 선호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포범선 제국의 7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게 이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왜 이게 발견이냐. 그전 사람들도 살았다.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발견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 저쪽, 이쪽 저쪽을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지속적으로 이 세계에 침투해 들어갔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655년에 크로메르 군대가 자메이카를 점령하고, 1689년에 영국은 오늘날의 레짐과 가장 유사한 레짐을 정치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713년에 위트레이트 조약, 이걸 맺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은 근대국가 체제가 들어선다. 그 말입니다. 근대국가 체제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가 있었다.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1기 20분은 7번째 섹션에서 9번째 섹션까지 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섹션부터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